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와이드 장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연호입니다.
네, 지난 한 주 한반도 현안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 이 사람 이름 기억하시죠? 최근 저희가 자주 보도해드리는 내용이고 또 이름입니다.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베시 얘기인데요.
네.
미국에 있는 케네스 베시 가족에게 뭔가 희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싶은 소식이 지난주 있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오바마 대통령이 조찬 기도회에 갔는데 거기서 네. 케네스 베시를 위해서 기도하자 또 베시 석방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약속을 했죠.
네.
그리고 바로 다음 이어진 소식이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을 방문한다는 거였어요.
네. 자,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릴 텐데요. 로버트 킹 특사가 배 씨와 함께 돌아올지도 기대를 갖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오늘 한반도 뉴스 초점에서는 북한에 억류된 케네스 배 씨의 석방을 위한 미국의 움직임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준비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미북 관계에 관한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과 북한 인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사상식, 기자수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둘째 주 시사와이드,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시사와이드 한반도 뉴스 초점 열었습니다. 먼저 북한에 억류돼 있는 케네스 베시 관련 소식 정리하죠. 백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년 넘게 풀리지 않고 있는 베시 억류 문제. 드디어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을 했네요.
예, 베시가 억류된 이래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네.
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가 조찬 기도회 자리였습니다. 북한에 15개월째 억류되면서 15년 징역형 선고를 받은 기독교 선교사 케네스 배 씨를 위해 기도한다 연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가족들이 배 씨가 집에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라는 얘기도 대통령이 했습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은 없었습니까?
이게 북한과의 협상 결과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세세한 계획까지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 씨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의 석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대통령으로서는 최대한 성의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지요.
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온 장소가 기도회 자리였다는 게 좀 흥미롭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된 주제를 마침 다루던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종교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외 억류된 미국인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물론 대통령이 기도회 자리에서 개인적인 소견처럼 말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만만한 행사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물론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여기서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논의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큰 무게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의미가 깊다는 얘기인데요.
네.
특히 케네스 배 씨 가족으로서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정말 듣고 싶은 얘기를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이 끝난 지 몇 시간 안 돼서 배 씨의 어머니 배명희 씨와 대화를 나눴는데요.
네.
정말 감사하다라는 얘기부터 하더군요. 그동안 아들 문제가 안 풀려서 걱정도 많이 했고 또 매우 답답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정부 차원의 노력을 약속을 해줘서 감격스럽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과거에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유나리 씨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유나리 씨가 그동안 배 씨 석방 활동을 열심히 펼쳤고 가족들에게 상당히 큰 힘이 돼주고 있었는데요. 북한 억류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번에 반응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억류 중인 배 씨에게 대통령의 그런 말이 정말 큰 힘이 될 것이다. 역시 거기 초점을 맞췄습니다. 배 씨가 이 소식을 듣게 되면 의미가 상당히 클 것이라는 얘기도 했고요.
네.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미국인 억류 문제를 언급한 만큼 북한에 또 강력한 신호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물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나온 시점, 이제 뭐 하루 이틀 지나서 보니까 좀 의미심장했던 게요.
네.
바로 다음 날 케네스 배 씨가 평양에서 조선신보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월요일, 그러니까 10일이죠. 혹은 뭐 늦어도 이달 안으로 방북한다고 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2등 서기관을 한 20분 정도 만났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그쪽에서 전해주더라는 겁니다.
네. 네.
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모종의 그 합의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그렇게까지 지금 단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외교 소식통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킹 특사 방북이 현재 확정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조선신보가 북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배 씨의 이런 인터뷰를 내보냈다는 건 미국 측 요구를 북측이 수용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네.
북한과 그 문제를 협상해야 하는 거는 미국 그 연방정부의 몫이기는 하지만요.
네.
워낙 진척이 없으니까는 그 의회 의원들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그 찰스 랭글 연방 하원 의원이 대표적이죠.
네.
6.25 전쟁 참전용사로도 잘 알려진 정치인입니다. 이미 지난 11월에 배 씨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유엔 대표부를 통해서 역시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네, 찰스 랭글 의원 말고 다른 의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엔 공동서한인데요. 4명의 하원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모두 6.25 참전용사들, 그러니까 의회에 함께 있는 전우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민주당의 찰스 랭글 의원 비롯해서 존 코니어스 의원, 또 공화당의 샘 존슨, 하워드 코블 의원입니다. 의원들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배 씨를 석방해서 가족과 재회할 수 있게 해달라 김 위원장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고도 요청을 했습니다.
네. 네,
열심히 아들의 석방을 호소하고 다닌 배 씨의 어머니, 그 모성이 전달을 된 걸까요?
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들 호소에 오바마 대통령이 귀를 기울인 거가 됐네요. 자, 배 씨의 석방이 이번에는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백성원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한반도 뉴스 초점 이번에는요. 남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소식 이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남북한이 오늘 20일이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로 했는데 협상 과정부터 한번 알아보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남북한 실무 접촉 언제 있었습니까?
네, 남북한은 지난 5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적십자 실무 접촉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 날짜와 인원, 숙소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날짜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고요. 장소는 금강산으로 하는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네, 원래 상봉 행사를 17일로 제안했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북측이 내부 사정을 이유로 20일 개최를 제의했고 남측이 이를 수용한 겁니다.
네. 네.
이번에 그 가족들 만나는 상봉 대상자 누군가요?
네, 지난해 추석 맞이 상봉 행사를 추진할 당시에 선정된 사람들이고요. 남북한에 각각 100명씩입니다.
네. 숙소 문제는 지난해 남북한에 서로 이견을 보였었는데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네, 남측 상봉당 숙소는 남측의 제안대로 금강산 호텔과 외금강 호텔로 정해졌습니다.
네.
실무 접촉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던 거죠?
네, 남북 양측에서 각각 3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2차례 회의와 3차례 수석대표 접촉을 거쳐서 4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네, 이 한국 정부가 실무 접촉 이후에 회담 결과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이번 회담 어떻게 평가를 하던가요?
네, 이덕행 남측 수석대표는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일관된 노력을 해왔고 북한이 호응해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회담에서 남측은 지난해 상봉 합의가 무산된 데 대해 이 같은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북측에 전달했고 북측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네.
또 북한 측에선 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북한은 회담에서 자신들의 중대 제안 내용을 남측에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 중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해서 미국 입장 발표를 했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남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5일과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상봉 날짜를 확정한 남북한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며 이번 합의는 바로 관계 개선의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훈련을 문제 삼았어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 다음 날이죠. 6일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에 대한 비방중상 중지를 요구하면서 상봉 합의 이행을 재고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이날 정책국 대변인 성명에서 적십자 실무 접촉이 열리던 5일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가 서해 직도에서 훈련을 가졌다면서 동족을 공갈하고 위협하는 미국의 핵전략 폭격기 편대가 하늘에서 떠돌고 그 아래서 신뢰를 쌓는다고 벌이는 연극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했습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 행사하고 미한 군사훈련 일정이 좀 겹치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문제를 삼은 건가요?
네,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키 리졸브 미한 군사훈련은 이틀 정도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북한이 상봉 행사를 미한 군사훈련과 연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또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유가원, 애육원 방문 등을 비난한 남한 언론 보도 등도 거론하면서 최고 전엄을 헛뜯고 우리의 체제에 대한 비방 중상이 계속되는 한 이룩된 합의 이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조금 뭐 불안한 감은 있지만 네. 북한이 그래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가할 그 북측 대상자들의 명단 한국 측에 통보를 해왔죠?
그렇습니다. 북한은 6일 국방위 성명을 발표한 후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같은 날 명단을 알려왔는데요. 북쪽 상봉자는 94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북쪽에선 95명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이 가운데 한 명의 남쪽 가족이 상봉 포기 의사를 알려왔기 때문이라고 통일부가 밝혔고요.
네.
남쪽 상봉단도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상봉 포기가 늘어서 85명으로 줄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제4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은 또다시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번 상봉을 잘하는 것을 시작으로 남북관계에 물꼬가 트이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새 한반도가 나가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그동안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남북한 관계는 좀 풀려간다 싶으면 바로 어려운 위기가 닥치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네, 이제 상봉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한국 측은 7일 금강산을 방문해 현지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어 동해선 남북 출입 사무소로 돌아온 현대아산 협력업체 직원 5명은 금강산 현지 사정을 둘러본 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통일부는 기술점검단이 8일부터 전기, 난방, 급수 분야별로 전반적인 상황 점검 후 개보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 관련 소식 이성원 기자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초점 이어가겠습니다. 이은미가 부릅니다. 기억 속으로 들어보시죠. 시사와이드 한반도 뉴스 초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외교 안보 관련 소식 김영권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이달 중에 한국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네. 의제가 나왔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케리 장관은 지난 1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관심사를 잠시 내비쳤는데요.
네.
2주 뒤에 중국에 갈 예정이며 동맹국들과 북한 문제 해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을 강조하면서 한국, 일본 등과 함께 북한 문제와 남북한 통일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척 헤이글 국방장관도 북한을 잠시 언급했다고요.
네, 뮌헨 안보회의에 헤이글 장관도 참석을 했는데요. 20세기 미국과 유럽에 대한 위협이 유럽 주변 지역에서 비롯됐다면 이젠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 또 중동, 비국가 활동 세력 등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확대됐다고 경고한 겁니다.
네.
지난 4일이었죠. 대니엘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네. 또 얘기를 했는데
예.
외신 기자 클럽에서 이제 브리핑을 가졌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고요. 6자회담의 목적은 더도 덜도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다. 이런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이 조건 없이 협상하자는 뜻을 밝혔는데요. 예. 미국의 입장엔 변화가 있는 겁니까?
비핵화가 협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면에서는 현재는 미국이나 북한 모두 공통된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러셀 차관보는 이날 북한 정권의 진정성이 담보가 돼야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게 미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란 건데요.
네.
러셀 차관보는 그런 측면에서 북한 정권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러셀 차관보는 6자회담 당사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계속하고 있고 특히 한국과 일본을 통해 추구하는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또 일각에서는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했고요. 네. 영유권 분쟁 때문에 주변국들 사이에 관계가 좀 냉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때문에 공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러셀 차관보 역시 그와 관련해서 우려를 밝히면서 관련국들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네.
미국은 중국과 일본 간의 충돌이나 한국과 일본 간의 상충되는 일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국들이 자제를 하면서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어떤 게 있나요?
예, 키스 알렉산더 미 국가안보국 국장 겸 사이버 사령관이 3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을 만났는데요.
네.
양측은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의 정세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고 또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7일엔 미국과 한국이 첫 국방 사이버 정책 실무 협의회를 서울에서 열었습니다.
네, 어떤 목적으로 열린 행사입니까?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게 주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두 나라가 사이버 정책과 전략, 훈련, 관련된 정보 교환 등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첫 회의가 이번에 열린 겁니다.
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은 두 나라 당국자들이 계속 우려를 표명해 왔는데요. 특히 가장 최근엔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이 지난 29일 미 상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의 사이버 첩보력과 공격이 예측하기 힘든 위협 요소라고 지적했었습니다.
네. 네.
끝으로 하나 더 알아보죠. 뭐 북한의 장거리 로켓 관련 소식 있다고요?
예. 북한의 서해 동창리에 있는 장거리 로켓 발사장의 발사대 설치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에 추가 로켓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이 매체는 내다봤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그런 전망이 나온 건가요?
최근에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했는데요.
네.
서해 발사장의 발사대 공사가 거의 끝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겁니다.
네.
38노스는 보고서에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난 2012년에 발사됐던 은하 3호보다 훨씬 긴 최장 50m의 로켓이 발사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쯤 로켓이 발사될 수 있다는 건가요?
현재 진행 속도라면 다음 달 혹은 4월쯤에 발사대 설치가 완료돼서 바로 추가 실험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 매체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신형 로켓은 옛 소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응용한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또 최근에 북한의 그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대에 유력한 조립 장소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 연구원들이 새 보고서에서 밝혔는데요. 연구원들은 북한이 밝힌 동영상을 토대로 입체 모형 가상도를 만든 뒤 탈북자들의 증언, 인공위성을 통해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KNOAS로 불리는 미사일 발사대 조립 장소는 자강도 전천군 일대가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연구소는 이런 정황을 볼 때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자체 조립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외교 안보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반도 뉴스 초점 이번에는 북한 인권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이현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엔 산하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마이클 커비 위원장,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비판하는 연설을 했는데 이 소식부터 먼저 알아보죠.
네, 커비 위원장은 지난 4일 호주 시드니대학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연설했는데요. 호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커비 위원장은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자의적 체포와 고문이 자행되고 있고 또 북한 어린이의 29%가 만성적인 기아 때문에 발육 부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이 같은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In the grim days after the Second World War, so many people said, particularly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암울했던 시기에는 과거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자세히 담은 보고서가 있다는 겁니다.
네, 커비 위원장이 말하는 보고서는 어떤 보고서를 말하는 건가요?
네, 커비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말하는 겁니다.
네.
지난해 3월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구성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커비 위원장은 다른 두 명의 조사위원들과 함께 미국과 한국, 일본 등에서 공청회를 열고 탈북자와 전문가들로부터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증언을 들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 유린 실태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이 보고서를 3월 17일이나 18일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정식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북한 인권 유린 실태가 자세히 담겨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이 보고서가 북한 인권에 관한 가장 정확한 보고서라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I think we've got a very good picture and a very thorough picture. And an up-to-date.
이번 보고서는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담은 보고서라는 겁니다.
네.
커비 위원장은 공청회 증언 외에도 인공위성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위원회에 제출된 다른 자료 등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관한 수많은 증거들을 수집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 인권 피해자들의 얘기가 기록되고 공유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인권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땠습니까?
네, 커비 위원장은 이번 조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북한 당국의 무시와 비협조적인 태도를 꼽았습니다. 북한은 자국에 인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또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나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 당국의 이 같은 결정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지난달에 탈북 난민 미국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국무부가 밝혔다고요?
네, 미 국무부는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서 지난 1월에 탈북 난민 한 명이 미국에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을 시작된 미국의 2014 회계연도에 탈북 난민이 입국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동안에는 단 한 명의 탈북 난민도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모두 몇 명인가요?
네, 지난 2006년 회계연도에 9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온 이후에 지난 1월까지 모두 164명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탈북 난민들은 지난 2004년에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미국의 그 다른 나라 출신 난민들도 있을 텐데요. 모두 얼마나 되나요?
네, 지난 1월에 미국에 입국한 난민이 모두 6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라크가 1,8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버마가 1,200여 명, 또 부탄이 700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스위스 대통령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용의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스위스의 디디에 부르크할터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중이던 지난 6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말인데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도움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과 일본이 원한다면 대화의 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북한과 일본이 만난 지 꽤 오래됐죠. 마지막으로 대화를 한 게 언젠가요?
네, 북한과 일본은 2012년 11월에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외무성 국장급 협의를 끝으로 납북자 문제에 관한 공식 회담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일본은 1970년대와 80년대 북한에 의해서 납치된 17명의 피해자를 공식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2년 북일 정상회담에서 납치 문제를 시인했지만 5명만을 송환한 뒤에 납치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모든 피해자를 한시라도 빨리 귀국시키라고 북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현철 기자와 함께 한 주간 북한 인권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더 들으시고요. 시사 상식 이어가겠습니다. 롤러코스터의 힘을 내요, 미스터 김 들어보시죠.
YD 시사 상식. 오늘은 북한의 컴퓨터 운영체제 붉은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자체 개발한 컴퓨터 운영체제 붉은별의 새로운 버전이 공개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노스코리아테크는 붉은별 3.0의 사진을 공개하고 미국 컴퓨터 회사 애플의 맥과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시간대와 전체 화면 사진을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바탕 화면 아이콘 배치까지 애플 맥 컴퓨터의 운영체제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붉은별 3.0은 지난해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강의했던 미국인이 평양 조선 컴퓨터 중심 소매점에서 구입해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10여 년 전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는 운영체제 붉은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 전혀 공개하지 않다가 지난 2010년 김일성 대학에 유학 중이던 러시아 학생이 인터넷에 소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소개된 붉은별은 세계 최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운영체제인 윈도우 7과 흡사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재 북한이 사용하는 최신 버전 붉은별 3.0은 지난해 중반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D 시사상식, 오늘은 북한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붉은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시사와이드 끝으로요.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현우 씨의 수첩을 좀 열어볼까요?
네.
네, 어떤 소식 취재하셨습니까? 네,
평양과학기술대학, 줄여서 평양과기대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미국인 부부를 인터뷰했습니다.
아, 부부가 같이 또 평양에서 강의를 하는 게 흔한 일이 아닐 텐데요.
그렇죠. 보통 외국인 교수들은 혼자 평양과기대에 갑니다. 네. 이 가족을 데리고 가기에는 주거 문제나 또 자녀 교육에 또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가족은 보통 본국에 두고 가죠.
네.
그런데 이 부부는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관리들에게 서방의 경제 또 경영학을 가르친 경험이 있어서 부부 둘 다 평양 과기대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네. 주인공 이름이 뭔가요?
모이니언 부부인데요. 남편은 로버트, 부인은 샌드라 리시입니다.
네.
미국은 이제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성을 남편 성으로 바꾸죠.
네.
그래서 둘 다 이제 모이니언 부부인데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평양 과기대에서 가르쳤고요. 남편 로버트 씨는 계량 경제학과 수리 경제학, 또 부인 샌드라 리 씨는 기업과 정신, 또 인력 관리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편은 경제학을 가르쳤고 부인은 경영학을 가르친 거네요.
네, 지난해 가을 학기에 두 사람이 두 과목씩 가르친 거죠.
네, 그런데요, 과목 자체가 북한 학생들에게는 좀 낯설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가요?
네, 서방의 자본주의 경제를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그 북한 학생들한테는 좀 낯설었겠죠.
네.
남편 로버트 씨가 가르친 계량 경제학, 이 높은 수준의 확률과 또 통계를 경제학에 접목한 과목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 대학에서 이 과목을 들었다가 굉장히 고생한 기억이 있는데
네. 네,
좀 어려운 과목이었어요.
예.
또 수리 경제학, 이거는 수학의 미적분을 경제학에 응용한 과목이고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려고 그러는데.
네, 그렇죠.
네,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수학이 생각이 나긴 하는데요.
네.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 학생들도 뭐 이런 고급 수학은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북한 학생들 잘 따라왔다고 하던가요?
수업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강의를 들은 학생들 대부분이 이미 그 공학 계통에서 학위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미적분 같은 수학은 이미 공부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수학 계산은 다들 잘했고요. 로버트 씨는 주로 수학을 경제학에 어떻게 응용하는지에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했다는 건가요?
네, 사례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네.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을 설명하고 이게 지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학생들에게 생각하게 했다는 거죠.
네.
또 사례 연구에 나오는 숫자들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 것 같은지, 그렇다면은 과연 그건 어떤 의미가 지금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토론하게 했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수준 높은 강의였었겠어요.
네, 이 로버트 씨 부부가 2008년에 베이징에서 중국 관리들을 상대로 강의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바탕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사례도 들어가면서 평양 과기대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 부인 샌드라리 씨가 가르친 과목들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이것도 또 북한에서 수강하기 어려운 과목 아니겠어요?
네. 기업과 정신하고 또 인력관리 두 과목이었는데 북한 대학에서는 처음 개설된 강의였다고 하네요.
네.
샌드라리 씨 말로는 사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북한 학생들한테는 좀 낯설고 또 사실 좀 위험한 사상으로 여겨진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공산주의 국가 북한에서 기업가 정신 이게 이제 서방의 사상인데
그렇죠.
이걸 발휘한 사람들이 지난 30년 동안 감옥에 갇히지 않았느냐는 거죠.
네. 참 수업 시간에 학생들 표정 어떤 반응이었을지 궁금하네요.
네, 강의에 처음 왔을 때 고개를 잘 들지 않고요. 질문도 별로 안 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식 그 강의에서는 좀 보기 힘든 장면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좀 많이 하라고 권했고요. 또 교수하고 생각이 다르면 다르다고 좀 일어나서 말을 해라 이렇게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북한 헌법을 영어로 번역해서 복사해서 나눠주고요. 자신의 강의 내용하고 북한 헌법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발표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네.
북한 당국이 결국은 이 사실을 알았는데요. 학생들에게 북한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강의 시간에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좀 민감한 부분 아니었겠어요?
네. 하지만 샌드라리 씨는 자기 강의에 대해서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네.
만약 강의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학생들에게 비판적인 사고를 가르치고 또 북한 헌법이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네. 그런 강의 내용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드러내놓고 북한 당국이 이거를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요.
네.
결국 샌드라리 씨와 로버트 씨 두 사람 모두 재입국 비자를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진 못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이 강의 내용을 문제 삼은 것 같다. 샌드라리 씨가 이렇게 추측을 하더군요.
그러면은 북한 당국이 재입국 비자를 왜 거부를 한 건지 설명을 안 한 거네요.
네, 김진경 평양 과기대 총장하고 또 이 과기대 관계자들한테 연락을 다 해봤는데
네.
뚜렷한 설명을 들을 수가 없었고요. 비자 담당 인사가 유감의 뜻을 전했다는 그런 얘기만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12월에 이메일 그러니까 전자우편으로 이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상황은 뭐 변한 게 없습니다.
네. 두 사람이 북한을 언제 나온 건가요?
지난해 11월에 나왔습니다. 원래는 12월에 학기가 다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있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좀 사정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외국인 체류에 관한 새 규정이 생겼는데요.
네.
외국인이 90일 이상 북한에 체류할 경우에 북한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안 되고요. 북한 안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에 있는 그 건강검진 기기가 60년대 대부분 만들어진 거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과다한 그 방사능 피폭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평양 과기대에 있는 미국인 의사가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체류 기간이 90일을 넘기기 전에 북한에서 나온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강의 일정을 예정보다 좀 앞당겨서 11월 중순에 모두 끝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수업은 계획대로 다 했고요. 다만 그 수업이 좀 빨리 진행된 거죠.
네. 글쎄요. 북한이 또 이걸 문제 삼아서 이 비자를 거부한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하네요.
네.
외국인 교수들이 북한에 입국한 날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90일 이상 체류하면서 결국 그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외국인은 들은 게 없다는 게 모인현 부부의 설명입니다.
네.
게다가 북측과의 사전 합의사항을 어긴 것도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해에 북한을 떠날 당시에 북한인 학장이 올 3월에 다시 입국해서 강의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2013-2014 이 학년도 부교수 임명장도 이미 북한에서 줬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입국 비자를 거부한 북한의 처사 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이 교육자로서 이 두 부부가 평양 과기대에서 다시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나 보네요.
네, 물론입니다. 이 학생들을 다시 만나서 가르치고 싶다는 열의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네.
평양 과기대 학생들이 아주 영리하고요. 또 조국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북한의 희망인 이 학생들과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 샌드라 리 씨가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네. 평양과학의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미국인 부부 교수의 이야기 우리 김현우 기자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게 잘 들었고요. 네. 자, 오늘 내용 정리해야죠. 시사와에도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저희도 인사드리도록 하죠. 한국 걸그룹이죠. 시스타의 바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네, 저는 김연호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왜 이래 나도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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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너만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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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전화 안 받아 내 답장이 없어 왜 나를 힘들게만 하는데 너란 남자는
My lover, lover, lover 날 아껴줘 forever